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예배를 드리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어디 계시든지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일주일 동안 가장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메시지를 하기 전에 한 가지 광고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얼마 있으면 리오프닝을 하는데 썰베이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리오프닝을 할 때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리오프닝을 할 때 어떻게 되는 건지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이 모든 것이 너무 광범위하고 그리고 생각해야 하는 것이 많아서 여러분께 딱 하나 꼬집어서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교회로서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찬양을 한 후에 잠시 후에 우리가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세상이 뒤집어졌을 때라는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시리즈를 처음 보시는 것이면 이 제목은 우리 뉴스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말씀과 따르는 사람들이 널리 퍼지기 시작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명성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데살로니카라는 지역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소란을 부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6절을 보면 세상을 소란하게 한 그 사람들이 여기에도 나타났습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이것을 영어로 번역하면 세상이 뒤집어졌을 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들은 칭찬의 말로 쓴 것이 아니지만 제 생각엔 굉장한 칭찬 같습니다. 이 무리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너무나 깊이 살고 말 그대로 세상에 변화를 주고 있었습니다. 이 무리들은 길에서 데모를 하거나 정부 문 앞에서 모여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니면 그들의 권리를 욕구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에겐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쳤고 눌리고 억압된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인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때문에 사회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해서 보는 이유는 이것이 오늘날 어떻게 보일지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의 우리 교회들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영을 힘을 얻어 우리가 세상을 거꾸로 바꾸어 놓으면 어떨까요? 하는 이런 희망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공부하는 여행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지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교회가 원래 되어야 하는 모습을 방해하는 것 아니면 위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교회엔 많은 위협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로운 일들을 훼손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위협은 밖에서 오는 것들이었습니다. 위협을 일으키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 외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점에 변환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위협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옵니다. 진정으로 교회로서 가장 큰 위협은 교회 내부, 교회 안에서 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고 교회 안에서 관점이 자라는 것을 볼 수 있고 어떤 태도가 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것들이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을 막습니다. 오늘 성경을 본 후에 우리 교회에게 가장 큰 위협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에는 사도행전 4장 36절과 37절을 보겠습니다. 키프로스 태생 이후로 레위 사람이요 사도들에게는 바나바 곧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별명을 받은 요셉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앞에 놓았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5장 11절부터 1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소유를 팔아서 그 값의 얼마를 따로 떼어놓았는데 그 아내도 이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떼어놓고 난 나머지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그때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였다. 아나니아는 들으시오.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사탄에게 홀려서 그대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얼마나 몰래 떼어놓았소? 그 땅은 팔리기 전에도 그대의 것이 아니었소? 또 팔린 뒤에도 그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소?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할 마음을 먹었소?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오. 아나니아는 이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숨졌다. 이 숨을 듣는 사람들은 크게 두려워하였다. 젊은이들이 일어나 그 시체를 싸서 메고 나가서 장사를 지냈다. 세 시간쯤 지나서 아나니아의 아내가 그동안에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왔다. 베드로가 그 여자에게 물었다. 그대들이 판 땅값이 이것뿐이요? 어디 말해보시오.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예, 그것뿐입니다. 베드로가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왜 그대들 내외는 서로 공모해서 주님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였소? 보시오. 그대의 남편을 묻은 사람들의 발이 막문에 다다랐으니 그들이 또 그대를 메고 나갈 것이오. 그러자 그 여자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의 발 앞에 쓰러져서 숨졌다. 젊은이들이 들어와서 그 여자가 죽은 것을 보고서 메디아가 메었다가 그 남편 곁에 묻었다. 온 교회와 이 사건들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다. 이것이 제가 말했던 교회 안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몇 년 전에 만났던 사람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분이 교회를 새로 개척하는데 신학에서 나오는 첫 교회들과 비슷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파리의 목숨처럼 죽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 우리의 마음을 거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것 같이 사람들이 두려움에 가득 찼다고 나와 있습니다. 어떤 성경은 이 이야기의 해석을 피하려고 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것을 단지 전설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는 왜 그들 역사에 이것을 포함했을까요? 이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었다면 역사 이야기 안에서 빼놓으면 좋을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용서를 가르치는 교회에서 있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펼치는 공동체 안에서 있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왜 이야기를 기록해서 알리게 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때 몇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신학입니다. 여러분이 들으셨을 겁니다. 성경을 보면 구약엔 우리가 하나님의 인간들이 목숨을 많은 이유로 가지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신학으로 넘어가면 아무도 죽지 않고 하나님이 갑자기 자비로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도 들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신학에도 약간의 죽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엔 하나님의 큰 자비로움과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단순한 범죄로 넘어서 보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을 때 알아야 하는 것은 실제 인간이 쓴 이야기를 읽고 있다는 것과 작가가 세상을 어떻게 보았는지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은 새로운 아이디어는 아니지만 성서를 읽을 때 혁신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이 이야기는 1세기에 작성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때 사람들은 훨씬 더 신화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화산을 보고 하나님이 화가 나셨다고 생각하고 폭풍이 온 것이 여신들이 싸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약 1400년 전에 쓴 이야기이고 과학의 혁명이 있기 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데이터와 증거들로 세상이 일어나는 것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들을 보면 이때 사람들은 많은 것을 신화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우리와는 달리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십시오. 만일 어떤 사람이 마스크를 쓰고 패스트푸드에서 가서 갑자기 총을 꺼내 종업원들에게 돈을 달라고 하고 도망가다가 달리는 차에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 생각에도 죽을 벌을 받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생각을 볼 때 여기엔 두 가지의 이벤트가 있고 두 번째 이벤트라는 것은 그 사람이 식당을 들어가 강도를 한 것과 또 두 번째 이벤트는 뛰어가다가 차에 죽은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두 가지를 연결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뿌린 대로 거둔다는 등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300년이라는 과학혁명이 지난 후 지금 현대사회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이 두 가지 이벤트를 연결합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이벤트를 판단하려면 데이터나 증거를 봐야 한다는 것도 알지만 자연적인 생각을 하지 않기는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이와 같이 누가가 우리와 생각과 같이 이 부부의 거짓이 죽음으로 연결했습니다. 여기서 누가가 쓴 이야기는 그때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보는가에 대한 좋은 예입니다. 이 이야기에 죽음에 대한 증거와 설명이 없는 것이 실제로 그들의 죽음은 심장병이나 신경병이나 아니면 음식독으로 관한 병이나 아니면 바울로가 있었던 일과 가까운 시간에 있는 만큼 누가가 더 드라마틱하게 쓸 수 있습니다. 우리 현대인들도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충격을 가한 데서 일어난 일에 우리는 자연적인 원인을 연결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에 더 깊은 이야기가 바탕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야기의 더 깊은 곳에 들어갈 때 우리는 이야기의 진정한 힘을 얻을 수 있고 우리를 깨우게 합니다. 이 쓰니가 이야기를 포함한 것에 대한 설명은 우리가 교회로서 중요한 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많은 이야기가 있고 많은 기억도 있는 가운데 골라서 써야 했습니다. 달리 말하면 작가는 생각 없이 이런 순서로 쓴 것이 아닙니다. 누가는 분명한 메시지와 이야기를 쓰여 나갔습니다. 여기서 우리를 어떤 레슨을 얻을 수 있도록 했을까요? 사도행전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특징 목록과 같이 썼습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사도행전의 가르침을 붙잡았고 그들은 인생 죽음, 부활의 진실을 믿었으며 공동체 안에 깊고 뜻 있는 삶을 같이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냥 교회에 와서 설교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복음과 함께 실천하기 위해 깊이 헌신했습니다. 아니면 기도와 예배로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 기도 찬양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 삶이 사도행전의 여러 곳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엔 단 한 가지 항상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관대함에 대한 급진적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양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보살핌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아주는 것이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왜 그럴까요? 대부분의 개인에게 가장 마지막 사용되는 것은 소유와 관련된 개인주의이기 때문입니다. 소유라는 단어조차도 물건의 사상을 말합니다. 누가가 우리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은 부활절로 인해 공동체 안에 관대함이 형성되고 다른 사람을 도우기 위해 솔직해지고 그들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면을 알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 가운데 신성한 존재함을 대해 잘 알고 있었고 우리 모두가 우리 역할을 수행할 때 더 나은 세상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신의 은총은 우리를 운 좋게 받는 사람이 아니라 관대하게 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마음에서 가장 뿌리 깊은 형태의 물건의 우상숭배 뿌리를 뽑습니다. 누가에 따르면 하나의 하나님의 일에 대한 가장 직접의 결과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서로 채워주는 데서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음식과 물과 옷, 집, 건강 같은 것을 말합니다. 누가한테 은혜라는 말은 그냥 추상적 신학적 개념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현실이라고 말합니다. 은혜는 우리를 어느 대로 인도합니다. 은혜는 인간 사이를 연결하고 공동체를 연결하고 실질적인 사람들이 실질적인 필요함을 채우게 합니다. 때때로 사람들이 경제와 정치 그리고 그들의 신념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하지 않아야 하는지 우리가 미묘하게 우리 각자의 생각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해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무엇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고 판단입니다. 우리는 매우 개인주의적인 문화에 살고 있습니다. 누가가 우리에게 알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에서는 교회는 혼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공동체의 일부였고 그들은 그들 자신을 넘어서는 무언가의 일부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너무 아름다운 일이 일어납니다. 저는 누군가의 급진적인 관대함을 들을 때 매우 감동을 받습니다. 이것이 이야기의 실제 요점으로 이어집니다. 잠시 바울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왜 바울로는 아나니아와 사파이라에게 그렇게 대했을까요? 교회는 은혜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들 부부는 돈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을까요? 이것들은 모두 좋은 질문입니다. 이것의 답을 알기 위해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바울로의 과거 때문입니다. 바울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자입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몇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이 바울로가 이제 교회를 책임지고 이끄고 있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진정성이 왜 그에게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까? 바울로에겐 돈을 중요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로에겐 부정직과 가장 아는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바울로에 따르면 당신이 무엇을 하든지 관대함을 보여주기 위해 여기 오지 마십시오. 왜일까요? 가장 하는 것보다 더 빨리 공동체의 삶을 죽이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위선은 교회의 창조 목적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위선은 교회의 위협입니다. 그리고 이 위협은 교회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옵니다. 교회 밖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협보다 더 큰 위협입니다. 그럼 위선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설교를 실천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이야기엔 다른 뜻으로 이야기합니다. 위선은 표면에 무언가를 실천하고 있는데 하지만 그것의 진실이 아닐 때를 말합니다. 위선은 거짓된 자아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선은 우리가 아닌 자신을 가장합니다.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왜 우리는 그렇게 가장합니까? 왜 아나니아와 사파이라는 인하는 그렇게 했습니까? 직접적인 답변은 간단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고 좋게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우월함이라는 것을 가지고 싶어 하고 우리가 대단한 것을 느낌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것은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진정한 이유는 우리가 누구이며 무엇에 대해 깊고 실존적인 존재함을 불안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면을 쓰고 가식을 하고 우리는 그렇지 않은 우리 자신을 가장합니다. 가장을 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찾는 것을 찾기 힘들고 실제 공동체에 침식합니다. 우리는 삶을 가장적으로 살기 시작하고 우리가 아닌 자신을 보일 때, 진실이 없는 것이 될 때 사람들의 실수나 약점을 볼 수 없는 것이 됩니다. 이것은 사람들을 판단하는 장소가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변하지 않고 진실이 없는 것으로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의 선포를 파괴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려움을 겪었던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위기적인 성격이기 때문입니다. 어딘가에 가장했던 사람이 있었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위선은 이 세상이 바르게 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두 부부 아나니아와 사파이아는 목과 같이 복음의 힘을 맛을 못 봤습니다. 이 부부는 검증할 사람들을 찾고 있었고 사람들이 그들에게 인생의 뜻을 주기 원했습니다. 그들이 이 공동체에서 그들이 가치 있는 것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반대입니다. 복음에선 돈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진정성과 투명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실해지는 것이고 진실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종류의 기독교인입니다. 새 기독교인들은 진실하고 개방적인 사람,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 그리고 실패와 실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정직하고 개방적일 때 복음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문을 열게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관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진정하고 투명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가장하거나 이 원하는 사람이나 다른 사람이 되기를 결코 원치 않으며 누군가 또는 무언가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 일러스트레이션을 하나 보겠습니다. 사실 몇 년 전 저는 교회의 장로들과 처음으로 앉았을 때 제가 그곳에서 목사가 될 가능성에 대해 의논했습니다. 제가 그때 말한 것 중 하나는 제가 진정한 목사가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장된 완벽한 목사가 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되고 싶고 사람들이 원하는 자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실수도 할 수 있고 진정한 공동체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장로님들이 대답하길 그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교회 기독교 문화 때문에 제가 아닌 저에게 기대합니다. 제가 단 한 가지 기대에 맞추려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고 공동체로 투명하고 진실하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 모두가 우리의 죄를 고백한다면 우리는 죽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처를 숨기고 가장할 때 진정한 죽음이 온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진정해지고 투명해지는 초대장입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완전한 교회가 되고 거꾸로 세상을 뒤집어 놓는 그런 것이 진정한 복음입니다.